고린도전서 66번 메시지 부활의 문제를 다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증과 부활의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함에 대한 반증.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인들의 이단적인 말을 다룹니다. 그들은 사두개인과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열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가장 손상을 주며 파괴적이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부활에 관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단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의 명맥이요 생명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은 구주요 영원히 사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산 증거와 생명의 분배와 거듭남과 새롭게 함과 변화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그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완전히 붕괴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된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복음 전파는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전파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전파는 부활보다 십자가에 더 많은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을 따라서 십자가보다 부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3절은 계속해서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반증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럴진데 누가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공허하고 빈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안에서의 사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서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없는 텅 비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분의 부활을 전파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전파를 생명력 있고 효력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헛것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반증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점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헛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열매가 없고 가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만유로서 우리 안에 살기 위해 부활한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이 열매가 없고 가치가 없을 것이며 생명의 분배와 죄로부터의 자유와 사탄을 이김과 생명 안에서 자람과 같은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헛되고라는 단어는 14절에 있는 헛것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합니다. 헛것은 빈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고라는 말은 결과가 없는 수고와 수확이 없는 일을 가리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부터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가 아닌 죄들에 대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요 죄의 권능 아래 있을 것입니다. 죄들과 죄의 권능은 별개입니다. 죄들로 말미암아 정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죄인들이 되었고 우리 위에는 정죄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정죄가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들에 대한 정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죄들에 대한 정죄는 객관적인 반면 죄의 권능은 주관적입니다. 죄들에 대한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영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일생의 문제요, 매일매일의 문제요, 더 나아가 순간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질을 갖고 있다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죄들에 대한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성질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할 때 합당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 다시 질문함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부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성질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누가 자기의 성질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들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활 능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의 법은 실제로 죄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이 사실상 중력의 힘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를 죄의 세력과 죄의 법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입니다. 비행기는 중력을 이기는 비행력으로 말미암아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인 방법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의 체험에 호소하고 있으며 그들의 체험을 이용하여 그들을 패배시키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바울의 반증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에게도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그의 반증을 계속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망하였다는 말은 영원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결코 부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믿는 이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들도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망과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반론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금 그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부활에 관하여 반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45년 전에 이렇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리적인 논쟁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거리에서 한 사랑스런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먼저 그가 나에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공손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된 신자들도 어둠 가운데 넣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교리적으로 논쟁하는 대신 나는 그에게 하나의 실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여, 현 시대를 살펴봅시다. 당신은 오늘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는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계속해서, 형제여,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한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반대자들과 이론적인 방법이 아닌 실제적인 방법으로 논쟁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기업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함과 의인의 부활의 보상과 같은 미래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바울의 반론은 매우 실체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삽입절로서 20절부터 28절까지에서 부활의 역사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29절부터 32절까지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부활에 관하여 반론합니다. 32절에서 그는 내가 만일 범인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을 알았고 부활 가운데서 보상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부활의 역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28절까지 이어지는 삽입 부분의 시작입니다. 이 삽입 부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밝힘으로써 부활의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첫 열매로 예표되고 부활의 날 곧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맏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몸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몸인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왔고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왔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은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부활의 생명은 십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몸이 변형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타락했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구속과 부활을 둘 다 포함합니다. 구속은 죄를 처리하지만 사망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구속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가 필요한데 이 단계가 곧 부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패배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떨어졌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더욱이 부활은 사망을 삼킵니다. 그로써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죽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당신이 산 횟수만큼 당신의 수명에서 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기보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단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생명과 부활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생되고 살아났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삶을 얻었고 살기 위해서 부활되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됨. 2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첫 번째 분으로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즉 천년 왕국 전 주님의 재림 시에 부활할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둘째 그룹이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그 후에는 끝이니 언제든지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선포합니다. 끝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세대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천년 왕국의 끝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대와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의 대적인 사탄과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해 오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세대들과 경륜들의 마지막은 천년 왕국, 즉 왕국 시대이며 이 시대 후에 하나님의 모든 처리하심과 성취하심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 완성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끝, 즉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 끝에 모든 죽은 불신자들, 즉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위하여 부활할 것이며 그들은 부활할 세 번째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믿는 이들은 교회 시대의 끝이 될 그분의 재림 시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을 봅니다. 하나는 교회 시대가 시작할 때의 것이고 다음은 교회 시대가 완성될 때의 것입니다. 24절에서 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실제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24절은 예창조의 모든 세대들과 경륜들의 끝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끝은 교회 시대의 완성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완성 때 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하는 영원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매우 간결하나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바울이 24절에서 언급한 끝이 올 것입니다. 24절에 언제든지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그의 대적들을 이기고 사망을 패하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때, 즉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예창조가 끝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재림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땅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천년 동안 그분은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왕국을 바치는 것은 천년의 끝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왕국의 끝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천년왕국 이전에는 완전히 멸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탄은 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 다음 천년의 끝에 그는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때에야 그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을 바치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일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 사탄은 끝나게 됩니다. 구속을 성취하신 후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왕국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왕국 이전에 인자이신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천년 동안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왕국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사망과 음부까지도 패배시키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 두고 사망과 음부를 포함한 그들 모두를 불못에 던지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언제든지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복역에서는 헬라어를 따라서 언제든지라고 번역합니다. 때와 언제든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는 일정한 때를 가리키고 언제든지는 어느 때이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가 원한다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때를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시는 때가 끝이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을 것이요. 그분은 왕노릇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때부터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왕노릇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분의 통치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그분의 왕국 안으로 데려와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실제의 왕, 실제의 통치자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에 따르면 그분은 세상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왕과 여왕과 대통령과 국가 원수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려는 자들에게 대한 바울의 강한 반증의 일부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오래 왕노릇할수록 원수들은 더욱더 그분의 발 아래 놓여집니다. 결국 옛 창조의 마지막 시대인 천년 왕국의 끝에 모든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까지라는 단어는 이것을 가리키며 천년의 끝을 지적합니다. 그때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이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타락 후 즉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전진해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옛 창조의 끝에 죄가 처리되고 죄의 근원인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은 멸해질 것입니다. 흰 보좌에서의 맨 끝에 마지막 심판 후에 사망은 그 세력인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왜냐하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물을 저의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대명사 이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 위에 두신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일어난 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시작인 왜냐하면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27절에서 저의 발이라는 말과 그를이라는 대명사는 시편 8편 4절에서 예언된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영광받고 높임받은 사람이신 그분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 분인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28절에서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첫 번째로 사용된 저라는 대명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이는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28절에 따르면 결국 아들 자신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하나님께 복종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인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셨고 그러한 부활한 사람인 그분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케 함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림과 아울러 그의 인성 안에서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의 완전한 복종과 종속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두심으로써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교회, 즉 몸을 가져야 하고 그분의 몸 안에서 그는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 되심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위한 몸입니다. 먼저 교회가 머리 되심 아래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만물을 머리 아래 두기 위해 그분의 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11장 3절에서 바울은 머리 되심으로 시작하고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부활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몸 안에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 생명주는 영이 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통치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분배하는 생명주는 영이시며 다른 한편으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열국에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통치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의 몸은 교회가 머리 되심 아래 있도록 그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위 안에서 그분과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들이 그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대적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그의 발 아래 있게 합니다. 결국 천년왕국의 끝에 모든 세대와 경륜이 끝난 후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신 하나님께 왕국을 바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열국을 다스리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부활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